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유리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다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 방송이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방송 후에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나누었는데 저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는지 눈치채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유리자매님은 부모님과 사이가 친밀한 것 같아서 부럽네요. 저는 부모님이랑 다퉜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뜻을 무조건 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부모님의 의견 중에서 지금 현실과는 안 맞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부모님과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없이는 태어날 수 없었겠죠. 모든 사람이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인간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인 만큼 부모님과 다툼이 있으면 참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부모님에게 알게 모르게 배운 것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럼 오늘은 부모 자녀의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요구하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과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셨다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지 더 궁금하네요.
옛날 지혜로운 사람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악마가 바빠서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지 못할 때는 술을 대신 보내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부모님을 보내신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구원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된다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사랑과 가장 비슷한 모습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존재가 부모님이니까요.
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크기도 하지만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버리거나 학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모를 만난다면 공경하고 싶어도 진심을 다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쁜 부모를 만나는 것은 자녀의 잘못이 아니죠. 아주 악하게 자녀를 괴롭히는 부모에서부터 심하면 자녀를 학대하거나 버리는 부모에게 이르기까지 그런 나쁜 부모는 하나님의 선함을 알지 못하고 타락한 경우일 겁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시죠.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보통의 부모님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고 죄 안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본능으로 주신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삶이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녀의 목숨은 부모님에게 달려 있죠.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부모님에게 걷는 법을 배우고 말도 배우면서 크게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나 지식 그리고 음식과 같이 필요한 모든 것이 부모님의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과 삶의 지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알려주게 된다는 거죠?
네,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더 좋은 성적을 받고 능력이 주어지는 것과 비슷한 것이군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니까요.
우리는 완전한 성인으로 자라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이나 길을 걸을 때 절벽이나 난간 쪽으로는 걷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겠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과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사람이 거두는 열매는 차이가 많이 나죠. 사람은 무엇인가를 배워야만 발전하잖아요.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경험으로 배운 사람은 인생의 다른 부분에서도 겸손하게 배우고 따를 줄 알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만큼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린 아이였을 때에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는지 말과 글씨도 공부하지 않고도 그냥 다 아셨는지 궁금했어요.
저도 성경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모든 걸 다 아셨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이런 의문을 모두 해결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2살 정도 되었을 때 부모님과 성전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부모님이 한참 찾다가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네, 예수님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아이였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엄청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을 때 율법 교사들과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토론하는 것을 보고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12살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교사들과 토론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특별했던 예수님이었는데도 고향에 돌아가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면서 공경했다는 사실이 감동이 됩니다.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를 존중하고 따르는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아직은 배워야 할 때의 일이죠. 성경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님의 모든 결정에 자기 인생의 판단을 맡기는 것을 건강한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언니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나그네가 자기 가정에 대해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셔서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녁 반찬으로 무엇을 만들지부터 시작해서 나그네 옷차림까지 시어머니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참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가지 말라고 강요하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반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릴 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들, 나그네들, 자녀들, 부모들 이런 식으로요.
네,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지만 아내 또는 남편이 된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네요. 자녀가 자라면 자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누군가의 아내와 나그네로 살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로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맥락을 이해한다면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평생을 순종해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되었을 때의 변화를 말씀에서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조선은 결혼하면서 부모님과 독립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북조선은 지금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문화거든요. 그런데 결혼 제도를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부부가 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네요.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의 입장에서는 가족이 많아야 여러 사람이 함께 농사짓기 쉽기 때문에 결혼해도 부모와 같이 다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사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주체적인 인격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결혼해서 살림을 차린 아들과 며느리는 두 사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생활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하잖아요. 이 두 사람의 부부로서의 삶을 부모님들이 함부로 간섭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자기 아들이나 딸의 결정을 관여했던 그대로 결혼한 자녀의 가정을 조종하려고 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녀가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부모가 지시하고 자녀가 순종하는 모습이 점점 바뀌어야 합니다. 내 자녀이긴 하지만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 생각해야 하죠. 부모가 조언할 수 있지만 선택과 결정은 자녀 스스로 하도록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멋지네요. 만약 결혼한 자녀의 집을 방문한다면 내 친구의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내 자녀의 가정도 존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친구라고 할지라도 지나친 간섭을 안 하는 것처럼 내 자녀의 가정도 그렇게 대한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네, 반대로 말하면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님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는 여전히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해서 부모님의 삶의 방식을 마음대로 바꾸려는 자녀도 있잖아요. 그런데 연료하신 부모님의 집을 선생님의 집을 방문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예의를 지킬 수 있겠죠?
좋은 지적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와 성인이 되어 결혼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늙었을 때 모두 지켜야 할 삶의 방식이죠. 우리의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혀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1세기 때의 교회에서는 나그네가 죽어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과부들을 어떻게 돌볼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런 과부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구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전에 과부의 자녀들이 먼저 자신의 늙은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살던 자녀들이 부모님이 늙고 병들었을 때 외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히려 자기 부모조차 돌보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돌봐야 할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나의 돈을 썼기 때문에 부모님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런 말씀 구절을 가져와서 부모님보다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원래의 의미를 정반대로 생각하게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 부모, 가족들의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의 반역자로 잡혀가던 이 당시의 상황이 지금 북조선의 상황과 비슷하겠네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라는 것과 부모님의 뜻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우리의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님과 불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떠난다면 결과적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부모님 의견을 따르지 말고 더욱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충돌할 경우에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단호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핑계로 부모님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것 또한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의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벗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성전에 헌금하면 자기 부모를 돌볼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교회 일만 생각하고 나이 든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부모님이라도 돌봐야 하는 걸까요?
예, 이 문제는 나를 잘 돌보지 않았고 힘들게 했던 부모라도 공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나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심하게 학대하고 심지어는 나를 버렸다면 우리가 그 부모를 똑같이 학대하고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에 악한 일을 당해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학대한 부모님에게 나도 똑같이 대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도 악한 죄를 지은 우리에게 악으로 갚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선을 이루셨고요. 그러니까 학대한 부모님이 너무 밉더라도 부모가 늙고 병들었을 때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하던 부모님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신인지 종교가 무엇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그들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겠네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요구하신 자세도 살펴볼까요? 시편 103편 13절,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향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경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배워주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면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 같아요.
옛날 부모님들은 너무 자녀에게 폭력적인 것이 문제였다면 요즘 부모들은 오히려 자기 자녀들이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바라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부모가 필요에 따라 자녀를 징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살펴볼까요? 잠언 13장 24절, 잠언 29장 15절,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9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처자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초달한다는 말은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이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때리면서 징계한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도 회초리로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오히려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바늘도둑이 서도둑된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남조선 속담처럼 자녀가 아직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 잘못들을 저지를 때 징계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더 악한 길로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 억울하게 부모님에게 혼났을 때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습관과 행동에 대해 부모님이 지적해 주시고 혼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에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를 범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오래 참아주시면서 훈계해 주시는 분이군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혼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참으시고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원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본인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신 성경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고 우리 또한 자녀를 둔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인 우리에게 부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겨야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수님께서 배워주신 사랑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의 모든 부모님과 자녀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지런한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희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네, 물론입니다. 가랑비는 실처럼 가늘게 내리는 비여서 비 맞는 줄 모르고 맞았다가 옷이 흥건히 젖게 된다는 뜻입니다. 작아 보이는 것도 되풀이해보면서 큰 일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작고 사소해서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가 거듭되어 무시하지 못할 것이 된다는 뜻이지요.
목사님, 그 속담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아 보이는 삶의 습관이 거듭 쌓여서 큰 실력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소한 나쁜 버릇들이 쌓여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악기 연주가 한 번에 늘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꾸준한 연습이 쌓여서 연주 실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긍정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푼돈이라고 허비하며 사용하다가 걷잡을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는 부정적인 예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죄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한 번에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작고 사소한 곳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지다가 양심마저 무감각해져 큰 죄를 짓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다른 속담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작은 죄악의 씨앗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듣고 보니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심중에 죄악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사사기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 완전하게 땅을 차지하라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는 악까지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당부와 너무나도 멀어진 행하면서도 그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현실적 유익이라고 보이는 부분들을 문제의식 없이 취하고 행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듯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사자는 복임에서 더 이상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자신들의 현실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두려워 목소리를 높여 크게 울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다니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린 두려운 모습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멈추지 않는 불순종에 진노하여 이방 나라를 불러들여 징계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불러들인 이방 나라는 메소포타미아로 그 나라의 왕은 구산 리사다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당하며 살아야 했죠. 리사다임은 이중으로 악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악하게 이를 데 없는 왕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땐 어떠한 강한, 강대한 나라도 능히 상대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땐 사악한 왕을 8년 동안 섬기게 되었군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초장부터 속담이 많이 떠오르고 적용되네요. 우리는 현실에서 타협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갖고 깊이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것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삶이 고통스럽다 보니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언니엘이라.
외세의 어려움을 당한 후에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네요.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삶의 반전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못 본 척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악을 행하는데도 자기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 삶이 고통스러울 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사시대 초기라 그런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언니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사사로 온니엘을 택하셨습니다.
목사님, 온니엘은 1장에 등장했던 인물이었잖아요. 드비를 용기 있게 치고 점령해서 갈렙의 사위가 된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사사로 온니엘을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실 땐 그 사람의 가능성, 잠재력, 순종, 용기, 순전함, 사랑, 긍휼, 섬김 같은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용감한 온니엘에게 능력을 주시고 굿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 이길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언니엘의 전쟁 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배워나서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친 것이 아니었네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는 언니엘을 일으키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으시고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지 통로로 사용하신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자도 자신이 놀라운 일을 행한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8년간의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가지고 평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입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평안함과 안식은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복이었는데 8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없었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고 이중으로 악한 박해자를 만나 8년 동안 고생과 고통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탐욕을 추구하면 탐욕을 추구하는 대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돈, 권력, 명예, 성공, 음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악을 행하는 데 남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탐욕을 추구하고 불순종하여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해도 낙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종노릇이 청산되고 평안이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40년 동안 온니엘의 지도 아래 태평을 누리던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4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난 것인데 신앙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네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또 벌어진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었는데 에글론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암몬과 아몰렉 자손들을 자기 휘하에 둘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에글론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조건 보호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의 백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서 어긋날 땐 징계도 하는 분이시네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특히 가나안 정복의 상징과도 같은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를 잃고 모압 왕 에글론을 무려 18년이나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압제당한 것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긴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횟수군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게도 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또 그 길을 가네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다 보니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구하는데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위기 때는 명문 가문의 탁월한 용사인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워주셨는데 이번에는 예상 밖의 인물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후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구원자는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장애가 있는 에훗이 공물을 바칠 때 모압 왕 에글론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허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불완전하지 않고 언제나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실수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연약함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크신 분이십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여서 40cm의 칼을 오른쪽 다리 옷 속에 숨기고 공물을 바치러 갔습니다.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는데 은밀한 일을 좋아하는 아주 탐욕스러운 왕이라는 의미로 그의 탐욕이 문제를 일으키고 삶을 위기에 몰아넣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8절 19절입니다.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덜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에글론에게 돌아와 은밀히 아랠 말이 있다 했고 탐욕스러운 에글론은 신하들을 물러가게 하고 뇌물을 기대하며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에글론이 에훗에게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라 숨기고 간 칼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이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닫아 잠그니라.
에글런의 죽음을 너무나 자세히 묘사해 잔인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에웃은 에글론을 죽인 후 타연히 돌아갔습니다. 에웃이 나온 것을 보고 신하들은 에글론이 있는 다락방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다락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24절입니다.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목사님, 발을 가리우신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네,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은 용변을 본다는 뜻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다락문이 잠겼는데 냄새도 났기에 대변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않자 열쇠로 문을 열었더니 왕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벌어 에웃은 무사히 도망갈 수 있었겠네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웃은 안전한 지역으로 도망쳤고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불어 전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에웃의 부름에 응답했나요?
네. 에웃의 용기와 열정을 보고 무리들이 일어나 에웃을 따랐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사기 3장 29절 30절입니다.
그때의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여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웃을 선두로한 무리는 요단 나라를 장악하여 장사의 용사인 모압 사람 만 명을 죽였고 18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은 일시에 섬멸되었습니다.
대단한 승리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하겠다는 헌신된 한 사람 에웃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르짖는 성도님들,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거느렸던 강력한 모압을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은 말과 마병이 많고 전략에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헌신한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어려운 시대를 돌파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사사기 4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0년간 평온했던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핫솔 왕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3절입니다.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목사님, 하솔은 여호수아가 150년 전 정복하고 불태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어 하솔 왕에 의해 정복되었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주변이 요동치고 상황이 역전됩니다. 메소포타미아나 모압 같은 이웃나라가 아니라 가나안인에 의해 정복당하고 압제를 당하여서 심리적 고통은 훨씬 더 컸습니다. 하솔은 철병거 900승으로 20년 동안 학대했고 철권 통치를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민망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네요. 하지만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울부짖음 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사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범죄한 백성들이라도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철병과 900승을 거느린 하솔과 맞서 승리를 거둘 자로 누구를 세웠을까요? 사사기 4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때의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놀랍게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여인을 세웠습니다. 남자들이 신앙과 용기를 보여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인을 일으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역사의 한 장면이긴 하지만 믿음을 가진 여성으로 자부심도 느껴지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니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야 하겠네요.
드보라는 본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여선지자였는데 사사로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목사님, 성경이 굳이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던 것을 언급한 이유가 있나요?
네, 종려나무의 과즙은 꿀의 역할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종려나무는 꿀나무인 셈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라는 이름의 의미도 벌이거든요. 따라서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했다는 것은 벌인 드보라가 꿀나무인 종려나무 아래에서 달콤한 정의를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친 살아있는 여선지자가 드보라였군요.
맞습니다. 그동안 온니엘, 에훗, 삼갈 사사들은 적들과 전쟁할 때 앞장서 왔는데 그런데 드보라는 달랐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입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다락을 납둘리 게데스에서 불렀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롯 자손 7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은 바락에게 그 일을 맡기실 계획을 드보라에게 알리셨고 드보라는 그것을 바락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 약속을 주시며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하셨지요.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명령에 바락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사기 4장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면 승리는 따놓은 당산인데 남자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번개입니다. 하나님의 번개를 보고 가라고 명하시면 번개는 가지요. 그러나 번개란 이름을 가진 바락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번개를 비롯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인간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락은 여호와의 명령과 약속만 믿고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하솔 군대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스라엘 군대가 철병과 급액승에 맞설 무기가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상황이나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암담한 현실에서는 패배당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은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담대한 믿음으로 싸우게 됩니다. 자, 사사기 4장 9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는 바락의 모습이 어이없었지만 단호하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대답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새로운 일을 창조하심을 성경에서 봅니다.
맞습니다. 결국 하솔과의 전투에서 주도권은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가 쥐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락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부족으로 약속마저도 변경되었습니다.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바락이 아닌 어떤 여인의 손에 붙여졌다고 드보라는 대언합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인데 믿음이 부족해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주고 말았군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신원 성도님들,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멈추지 않는 불순종에 진노하여 이방 나라를 불러 징계하셨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은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 모압 왕 에글론, 하솔 왕 야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각각 유다 지파의 온니엘, 베냐민 지파의 에홋, 에브라임 지파의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여지없이 불순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사사기 악순환의 양식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스라엘은 승리와 보호를 보장받았지만 하나님과 동시에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도 겸하여 섬기며 현실과 타협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은 안식의 땅에서 패배와 압제를 당해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면 평안을 얻지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마땅히 누려야 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사는 삶은 평안과 승리가 보장된 삶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를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약속의 땅에서 멈추지 않는 불순종에 진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를 통해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하셨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승리와 보호가 보장되었지만 불순종할 땐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됨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방 나라들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모압 왕 에글론, 가나안 족속 하솔 왕 야빈으로 이어졌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의 압제 때문에 고통당하자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 에후 드보라를 통해 구원하셨음을 알려주어 이 악순환의 양식을 보며 사사계를 읽도록 지도하십시오. 에훗은 오른손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드보라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은 외모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행하는 자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